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거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예외 없이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갖게 되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반드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에요.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도, 건강한 음식을 챙기는 것도, 병들었을 때 병원에 빨리 찾아가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죽음보다도 이런 죽음 못지않게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있을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중에 우리가 정말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가 어떻게 매니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런던에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 잇몸이 안 좋아서 이빨이 그냥 쑥 흘러나왔는데 이상하다 해서 검사 받았더니 잇몸에 이제 암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여서 다행히 몸에 어떤 근육을 떼가지고 큰 이런 살덩어리 그걸 대신 이렇게 메꾸어서 수술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셨고 오가닉 음식 챙겨가면서 드신 분이었으며 저녁에 빨리 일찍 건강 안에서 주무셨던 분이셨어요. 세상에 그런 분이 그런 암에 걸리다니 본인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 뵀더니 암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찾아오는 불청적 같다. 물론 음식이나 뭐 습관들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해도 불쑥 찾아올 수 있는 불청적 같은 그런 것이 암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조심한다 해도 불쑥 그 많은 암을 나도 나이가 들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은 우리가 신경 쓰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이 결정된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죽음보다는 차라리 심판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중요한 심판은 우리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착할 수도 있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지옥 간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착하게,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보내줄 만한 어렵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 아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착한 것을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 같은 자살 행위인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두에게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말고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다 지옥 가도록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렵지 못한 하나님 기준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예 당신 자체가 와서 자기와 동일한 아들을 보내어 아들이 죽어가며 처리했기 때문에 당신의 그 기준에 완전히 도달하도록 하나님 당신이 당신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었으니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은 하나님이 내린다기보다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흔히 말하는 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뭐 아무 걱정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상상을 하실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천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셔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간섭하시고 완전히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것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지옥은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분의 돌보심이 전혀 없는, 물 한 방울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그분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가 평소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죽은 이후에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 살아오는 내내 20년을 지금까지 살았으면 20년 내내, 30년 내내, 60년, 70년 내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고 살아온 횟수만큼 자기 의지를 보여줬고 나는 내 힘만 믿고 살아가겠다고 주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강제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그런 자기 견해를 굽히지 않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겠다고 내가 너를 존중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전혀 없는 그곳에 그럼 영원히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사는 동안 그 결정이 이미 심판이 어떻게 될지 이미 본인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의 기준은 어떤 것이 기준이냐 했을 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말씀을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모아서 둘로 딱 나눕니다. 오른쪽에는 양 같은 어려운 사람이며 왼쪽은 염소 같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딱 둘로 나눈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34절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임금은 예수님이겠죠.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했습니다. 왼쪽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세상에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경에서 한두 구절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구절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만일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을 바보가 아니면 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는 그 희생을 그 아픔을 왜 그분이 감수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는 행동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야. 아예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헌신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마치 남나무를 지냈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도 여러분 결혼하면 바뀌어요. 옷차림부터 완전 바뀌어요. 아내의 작품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결혼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바뀌지 않는다.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사람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보여줬던 과격하고 급진적이라 할 만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 할 만큼 너무 화가 날 만큼 사랑하는 하는 것을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양심이 갇히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새로운 본능이 된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새로운 본능이 생긴 사람이 되고 그쪽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이나 염소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둘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둘 다, 두 부류 다 이게 의아하게 공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읽었던 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인들은 여기 많은 의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 시대 때 사라지지 않은 우리들이었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주린 거 봤고 언제 목마른 거 봤으며 어디 없어서 헐벗은 걸 봤고 병들어 누워있는 거 봤고 감옥에 갇혀있는 거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보고 예수님 해준 적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교회 다닌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예수님이 당연히 누워있고 아프시면 찾아갔을 텐데 언제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제가 그렇게 안 했단 말씀입니까?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공감하지 않는, 안 된다는 말로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거는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여기 거기 있는, 거기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 그 전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나와 동일시되는, 나와 일치시키는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일치시켰던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해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에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고 지독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숨어있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을 데리고 거기 잡으러 갔잖아요. 가는 도중에 승천하신, 이미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내게 말씀하시죠.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하나님 올라갔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일을 자기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에 벌어진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자기와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 몸인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할까? 기준이 뭔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 기준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끔 행동하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보다 교회를 생각하는 결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 내 갈등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귀신을 섬기는 뭐 세상의 그런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시장 통해 싸게 팔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고기를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절기를 지켜야 되냐, 그리고 지금 무슬림도 비슷하지만 돼지고기 같이 부정하게 먹지 말라는 짐승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포도주나 술 같은 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달랐어요. 교회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좀 길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막 종합해서 잘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술이 어떻고 저떻고 우상 제물이 뭐 성경적으로 어쩌고 이런 것을 포인트를 삼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요지예요. 그런데 기준을 정해요. 기준이 뭐냐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냐 상하게 하지 않는 일이냐가 기준이에요. 즉 교회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태도와 이 행동들은 믿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뭐 그런 정서를 이야기한 거지만요. 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연약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은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말하게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뭐 우리가 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끔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초기 한국에 100 몇십 년 전이죠. 우리 한국을 들어온 미국이나 뭐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바라봤을 때 이 조선이 망하는 이유가 술하고 도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교인들에게 이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요.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오랜 악습관들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죠. 이 같은 전통이 한국 교회에 있다 보니 유럽의 교회와 달리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 포도주 정도 성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있으니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만나고 그 둘이든지 셋이든지 만난 자리에서는 술을 먹지 말자. 술이 뭐 죄니 아니니 성경에 맞냐 아니를 떠나서 오늘 이 원리대로 믿는 형제의 마음이 불편한 한국 교회이다 보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중요한 원리,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소자들인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불편하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인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술을 먹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가 정한 건강한 규칙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도 못하겠다, 그것은. 뭐 그렇게 하면 영국교회를 가야죠. 아무 문제가 없는 영국교회로.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거 혼자 홀짝홀짝 먹는 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굳이 교회 이름으로 식구들 모였는데까지 그걸 무슨 일 하겠다고 고집할 만한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과 기준은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일까? 교회 괜찮은 일일까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태도이므로 평생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일까? 교회를 정말 돕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교회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유학이든지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꿈 있는 교회는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6개월을 머물면 오래 머무는 거죠. 6개월은 그렇잖아요. 1년이면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오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 여기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가지라도, 조그만 한 가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다 섬김의 자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결국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두 달을 머물고도 사랑방 다 거쳐서 한 달 끝내고 마지막 한 달을 복음사하고 하는 친구도 있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그래도 위로받고 힘없고 또 외로움을 달래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고 주님을 섰을 때 심판한다는 심판의 유일한 조건이 중요한 조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을 가든지 미국 가시든지 어디를 이동하시든지 간에 언제나 교회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보다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은, 결정은 내 생에 가장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최고 중요한, 나를 정말 생각해서 했던 최고 중요한 일은 교회를 내가 잘 섬겼던 일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 보여질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고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대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직면할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은 때에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친구와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느 자리든지 관계없이 여러 개 맡지 말고 딱 하나 정도만 맡으셔서라도 교회를 잘 세워주시면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은 머물지 않고 지금 네팔교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런던에 있는 340개 언어가 통용되는 뉴욕의 두 배의 언어가 사용되는 런던에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만 다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 중요한 교회 섬기는 그 중요한 교회를 도와주는 거기까지 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셔서 정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나이를 40살 먹으니까 밥값도 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나의 교회, 우리 집안이라 생각하고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때 이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런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섬겨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더욱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 교회 생일날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